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과 35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초청 강사님이신 박응규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장과 또 개혁신학회 회장으로 귀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작년 우리 가을에도 한번 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셨었죠. 그래서 이 시간 감긴 눈, 뜬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양평에서 운전하고 과천으로 들어오니까 양평은 좀 추워서 그런지 꽃이 아주 피지는 않았는데 여기 과천 들어오니까 진달래도 피고 또 벚꽃도 피는 그래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귀한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좀 밖으로 나가고 싶으시죠? 나들이도 좀 가시고 또 친구들과 식구들과 또 교회 여러 지체들과 아마 야유회도 가시고 소평도 가시면 옛날에 좀 하시던 놀이 중에 하나가 아마 숨바꼭질일 거예요. 그죠? 아마 숨바꼭질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억의 국민 놀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단하지만 아주 재미있게 즐겼던 기억이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거의 비슷하게 숨바꼭질을 즐기고 모든 세대가 함께 아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술래가 눈을 감고 한동안 서 있으면 주위의 친구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을 뜨고 한 사람 한 사람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내면서 기뻐서 웃고 떠들고 어떻게 간단하지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고 숨겨졌던 친구들을 찾는 그 기쁨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웃고 우리가 지냈는지 그죠?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 추억을 되돌이킬 때마다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감겼던 눈을 뜨고 숨었던 친구들을 찾아내는 그 순례의 기쁨.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자들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하러 오면 이제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아까 찬양을 너무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쉬려고 하는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때요? 기뻐지죠? 순례는 눈을 뜨면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순례가 눈을 뜨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진정한 술래입니까? 숨바꼭질이 재미가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술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술래만 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주위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시간이 지나도 눈을 뜨질 않아요. 그래서 술래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술래로만 있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들마저도 멀리하는 외로운 술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동종의 손길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술래 중에 술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서 왜 그런 중요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지 요한복음 9장에만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이사입니다. 광명의 세계라고는 전혀 맛보지 못한 처량한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자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청년은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디메오처럼 자기를 도와달라고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외롭게 어떻게 보면 한숨만 쉬면서 남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한 모퉁이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찾아가셨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고 그 고통에 동참해야지 제3자 입장에서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고 장애인들을 향해서 소외된 자를 향해서 누구 탓공세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는 순례하고 싶어서 순례합니까? 아프니까 아프고 나의 잘못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 때문에 저가 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수도 없이 그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처사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병 중에 하나 탓병입니다. 탓병. 어려움이 생기면 고통의 문제를 과거의 탓으로 조상의 탓으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다 빠져버려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잠깐 침묵을 지키시다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래지향적으로 저의 고통이 장애의 아픔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구속의 목적을 위해서 저가 저런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사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하게도 그 원조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암흑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속하시고 아니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청년의 고통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프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세대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면제시켜주지는 않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9장 3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전적으로 죄 때문에 부패하고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찾아오시고 그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간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암흑세계에 태어난 이 청년의 이 고통은 시각장애의 아픔은 이 어둠은 우리의 죄인 된 고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고쳐낼 수 있는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애였습니다. 죄의 장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시각에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이 청년의 그 아픔, 그 고통 결코 남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당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의 암흑으로 혼돈으로 빠져버린 이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 청년을 축복하시고 은혜의 발걸음을 그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결정한 그러한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실 구속자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인의 감겼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은혜로 그를 눈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 요한복음 9장 읽혀지는 모든 열방 중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에는 죄의 어둠 속에서 암흑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쉽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청년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에 침을 이어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그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목과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가서 씻으세요? 아마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기의 찾아오는 잘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아마 경외의 마음, 기쁨,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암흑과 혼돈의 세계를 질서에 있는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하고 죄와 지옥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인류를 향해서 빛으로 오셔서 다시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진흙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혼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눈이 띄어져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온전한 눈을 뜨고 우리의 육체의 눈도 뜨고 영혼의 눈도 떠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뭔가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상의 주님을 향한 경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눈이 열리고 띄어지고 기적처럼 아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평생 운명처럼 생각했던 맹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게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는 집안에 상이용사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학도병으로 유교에 참전해서 두 눈을 다 잃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앞길이 창창한 영문학도로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눈을 떠보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병상 속에서 눈뿐만 아니라 이 몸 여러 신체 부분에 장애를 발견하고 그날부터 죽기만을 바라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이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성들 합창단, 성가단을 조성을 해서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어느 한 여성이 찬양으로 희망을 불러넣어주고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두 분이 결혼까지 했습니다. 물론 자식은 못 낳죠.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가 지금은 뭐 점자도 이제 뭐 발전이 많이 됐지만 그때 손으로 다 그냥 본인이 해야 되고 집안일을 다 하다 보니까 손이 그냥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린 제가 볼 때 얼굴을 만지면서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천국 가서나 보겠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본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육적인 눈이 감겨도 그 아픔이 말로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영적인 눈이 감겨서 어둠 속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며 멸망의 길로 갔던 저희들에게 빛 되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 뜬 거 감사하죠?
네. 예.
육적인 눈이 뜬 것도 감사하지만 영적인 눈이 뜬 게 더 감사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눈을 뜨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뻐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눈을 떴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을 떴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도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교육자와 함께, 평신도라고 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한번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여기 더 보태다면 잘 믿는 거, 올바로 믿는 거, 신실하게 믿는 거. 믿는다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순종하고 그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믿게 하고 내가 믿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믿게 하는 이런 복음 전도적인 선교 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성님신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 목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가셨는데 선교지를 향하여 가까운 선교지, 먼 선교지 기회 주어주는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고도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육체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그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그 암흑세계 혼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감격해서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복음 전도하고 싶은 선교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눈을 뜬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죄에 대한 지적과 회개에 대한 필요성과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감격,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가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울려 퍼질 때 교회는 개혁되고 부흥될 수 있었습니다. 점점점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날 때부터 맹인이냐. 맹인은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왜 장애인이냐.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큰아버지 때문에 또 상이 용사 우리 어른들 때문에 대학 시절부터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 선교를 하는 데를 관여했습니다. 그중에 저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나름대로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디 가든지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60대, 70대, 80세 건강 잘 관리한 사람은 뭐 문제없다고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다 후천적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70대 넘어가면요.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지성의 평균화가 이루어져요. 너무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너무 건강하다고 야 여러분 또 나이 들면 계단 올라가기도 힘들어지고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떴으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한시라도 내가 건강할 때 그들을 빚지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선교사나 우리 목회자나 하는 것이고 나는 뭐 선교하고 조금 무관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이 땅끝이 여러분의 주변입니다. 지구가 둥글잖아요. 왜 땅끝을 멀리만 생각하세요? 땅끝은 바로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멀리 가서도 전할 수 있지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직장 동료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못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는 눈을 뜨고도 눈을 감은 채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낮음에 건강이 영원합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집니까? 인생에는 종말이 다가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역사에는 다가오는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밤이 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존하는 정치 지도자 중에 저는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영국 총리를 좋아합니다. 뭐 정치 성향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종교도 다르지만 제가 그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물론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집안이 썩 좋은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10살 때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공부해서 어머니의 희생으로 옥스퍼드 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니 블레어가 깊은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반항아적인 기질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가정 배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그에게 그나마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니까 깊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죽음의 때가 분명히 있구나. 나도 분명히 죽겠구나.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아주 방황하고 아주 젊음의 그 열정이 그냥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을 살면서 마음속에 조용하게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철이 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낮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긴 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영국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너무 좌우 나뉘어져서 싸우고 그래서 그는 제3의 길 중도의 정치를 표방하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다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자세를 꿋꿋하게 준비하고 정당 정치를 해서 최연소 40대 초반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세 번이나 그 총리를 연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도 힘들죠? 한 번 하고 깜빡하는 게 우리 정치사인데 그죠? 세 번을 이 한 청년 노도광풍처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 청년이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밤이 곧 찾아올 것이다. 내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그가 뭐 정치적으로는 많은 이견이 있고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38절에 보면 눈을 뜬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 눈을 뜨고 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믿고 안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간단한 변화지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온갖 협박과 고문을 당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네가 말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기적의 여파를 어떻게 보면 조금 주저앉히려고 그를 여러 번 찾아가서 그가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진짜 네가 눈을 떴느냐, 너 가짜 맹인 아니었느냐 등등 그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질문하고 신문을 당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잘 몰라요. 예수님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진에게 침을 이겨서 실로암에가 씻으라 하니까 내가 씻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와서 물어요. 진짜냐? 9장 17절에 보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도 그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또 묻고 또 협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니까 이렇게 나의 눈을 뜨게 하지 어떻게 인간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열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당신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둬요. 요 고얀 자식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출교당합니다. 참 눈을 뜨는 게 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하는 게 참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잘 알아가는 것이 힘들죠. 쫓아냈어요. 눈을 뜨고도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강제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이 소식을 또 들으시고 자기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몰랐지만 물을 때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감동이 된 거죠. 다시 찾아갑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주님이니까 다 아시겠죠. 또 찾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칼빈의 주장이 성경과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이 우리 장로교 신앙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것과 얼마나 일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끝까지 놓지 않으시잖아요. 연약해도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셨어요. 버림을 받은 그를 또 만나셨어요. 먼저 표현하시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 주님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그 예수님이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아멘이 좀 작으시네. 아침이라 그런지. 드세요 안 드세요? 아멘. 예. 기왕 사는 거 눈 떴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앞에 딱 서서 이제 눈을 떴어요. 내 눈을 뜬 자가 뜨게 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모르니까 제 알고 싶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만나고 있는 자가 바로 인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남들을 통해서 만나고 소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에서 부딪혀야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알고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전통이 가문이 그거 다 도움은 되지만 바로 그 주님을 내가 만나서 그 앞에서 주님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진정한 눈뜬 성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신학대학에서 뭐 교수 생활한다고? 신앙적으로 자고 올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인간 어느 누가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자기 생명 좌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거 알고 늦게 철들지 말고 빨리 주님 만나자마자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이러한 귀한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가 제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시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주님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한번 지나가는 말로 주님 주님 주여 주여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주님 주님이 이제부터 저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재림 주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땅 끝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적인 교회로서 주님의 주재심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백이고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눈을 뜨셨다면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들어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1933년에 미국의 경제공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때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조그마한 수필을 이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수필이다라고 하는 극찬을 받았던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귀한 부모님들과 또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 3중장애를 극복하고 작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많은 감동과 용기를 불러 넣어줬던 그러한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3일 동안 눈을 뜬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 그리고 석양의 빛나는 노을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렵니다. 둘째 날 저는 먼동이 트면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렵니다. 우리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준다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가고 싶고 그것을 우리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나요? 육체의 눈을 떴지만 아직도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과 헬렌 켈러의 살아있는 이 간증의 내용이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뜬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강의라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매진하는 여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적 혼돈과 암흑을 밝혀주시는 빛 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바로 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빛이신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에 있었지만 광명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부탁에 그 명령에 함께 동참하며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 주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십일조와 감사와 또 선교의 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들,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은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귀한 성도들 위해 그 삶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